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저는 오늘 무척 부끄러운 일이 있었답니다. 그건 오늘 점심때 오랜만에 만난 친한 언니와 함께 국수를 먹으러 식당에 갔었거든요. 날씨가 좋아서인지 사람들이 많이 외출을 했고 또 시간도 점심때라서 그런지 식당이 너무 바쁘더라고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일어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는 국수가 나왔는데 우리에게는 가져다 주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보았더니 40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기다리는 게 지루하기도 하고 배도 많이 고파서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종업원에게 주문한 음식이 너무 늦게 나오는 거 아니냐고 짜증을 냈어요. 그때는 배가 너무 고파서 화가 나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 여간 창피한 게 아니네요.
배가 아주 많이 고프셨나 봐요.
배가 고프기도 했지만 저희보다 늦게 나온 사람들에게 먼저 국수를 가져다 주었거든요.
아, 그러면 많이 속상하죠.
그래도 이렇게 우리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께 하소연을 하니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네요. 오늘도 우리 이은혜 집사님과 우리 이수인 자매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북조선 신자분들께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제가 식당을 나와서 생각해보니 더욱 민망해졌던 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의 내용이 모세였거든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간 뒤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기다리셨잖아요. 제가 기다렸던 40분과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40년은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40분과 40년은 비교할 수가 없지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짧게 근황을 들려주시겠어요?
예. 저희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강원도 홍천에 다녀왔는데 2시간 거리라 멀미 때문에 고생 좀 했어요. 하지만 1박 2일 동안 그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요.
저는 우리가 살면서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것들을 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는 것이 숙명론적인 것처럼 알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더 많은 것들을 하게 하고 누리고 살려고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들일 수도 있겠구나 싶어 요즘은 내려놓는 연습들을 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매일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두 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나눴던 바벨탑 사건을 정리해 볼까요?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사건이에요. 노아의 방주 이후로 인간들은 점점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들은 번성했고 문명은 점차 발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교만에 빠지게 되었어요.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인간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다고 외쳤어요.
언제 다시 홍수로 자신을 심판할지 모르는 신의 보호를 간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인생을 보호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두터운 성벽과 자신들의 능력을 드러낼 높은 탑을 만들어서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드셨어요. 모두가 서로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완악함에 대해 하나님은 언어를 다르게 하는 것으로 벌을 내리셨어요. 결국 하나님 없이 살게 될 때 힘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함을 벌하시기 위해 인간의 언어를 다양하게 바꾸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모든 언어들이 다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될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일어난 방언이고요. 자, 그럼 다시 모세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미디안 광야로 떠난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보수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거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헌이라. 아멘.
네, 이 모세에게는 또 다른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별명이에요.
맞아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멘.
보통 온유하다라고 하면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순하고 착하면 온유하다고 말하지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사람들을 온유하다고도 말해요.
네, 그렇기도 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 외에 또 다른 뜻이 있나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야생마를 아주 잘 길들인 상태를 말해요. 사람들이 야생마를 열심히 길들이잖아요. 그 길들인 말 중에서 왕이 탈 만한 말을 뽑게 되거든요. 거기서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 하면 훈련시킨 다음에 물을 안 먹이고 있다가 대가에 막 풀어놓는데요. 그 말들이 물을 마시려고 하는 찰나에 돌아오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목이 마른데도 물을 마시지 않고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말을 명마라고 불러요. 바로 이 말이 왕들이 탈 수 있는 말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상태를 온유라고 불러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주인이 부르면 돌아온다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고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 지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온유는 절제하며 참아내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아내는 힘을 가진 사람은 그 순간을 참아내고 굳이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상대방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냅니다.
40세의 모세는 그것을 못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던 거네요.
네, 절제하고 참아내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이 최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쓸데없고 자기 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셨나 보네요.
그러네요.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자기 뜻대로 살았잖아요. 돈, 명예, 권력과 같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야 했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허송세월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처음 하나님을 미디안에서 만났을 때 모세는 온유하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모세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젊고 권력이 있을 때 사용하셨어야지.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힘도 하나도 없는데 왜 이제서야 나타나셨을까? 하면서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가셨던 미디안 광야로 우리도 한번 가볼까요?
모세는 가시 아버지이자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았던 모세가 양의 우리로 가게 된 것이지요. 애굽에서는 목축업을 천박하게 여겼기 때문에 지금 모세의 모습을 누군가 본다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혈기로 살인을 저지른 모세를 이방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낮추세요. 하나님이 쓰시기 좋게 빚어내세요. 그래서 이런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재밌는 것은요. 애굽의 왕궁에 있었던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양의 우리로 가게 되었고요. 하늘의 왕국에 계셨던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고난당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의 고난에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주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면서 아무런 재산도 없었어요. 가시 아버지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을 뿐이지요. 모세는 양들을 이끌고 호렙이라고 불리던 장소로 갔어요. 이 호렙은 황량한 곳, 시라는 뜻을 가졌어요.
모세는 모든 게 풍요롭고 부유했던 애굽 궁정에서의 삶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죠. 무언가를 시도하기엔 나이도 많이 들었고요. 80살이면 인생의 후반부인데 이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가시 아버지의 양을 치는 것만 남아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양을 치면서 큰 부자가 되었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로임을 제대로 주지 않았는데도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갔어요. 이것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에 그대로 두지 않으려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모세의 마음은 겨울처럼 추웠을 거예요. 이른 것 없이 시간만 보냈다고 생각하며 좌절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양을 치던 모세가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가시가 많은 똘기나무 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그 똘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모세에게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부르셨어요. 모세는 너무 신기해서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었어요. 모세가 걸음을 움직여 떨기나무 가까이 가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모세여! 모세여!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은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불은 꺼지지도 않고 다른 이들에게 피해도 입히지 않아요.
모세의 젊은 날은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자신의 친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의 열정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열정은 달라요. 하나님의 불은 사람을 살리는 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맛을 내는 과일을 꿀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꿀은 벌이 만든 꿀이라기보다는 달달한 맛의 과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미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바로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시간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시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려워했어요. 그 일을 해내기에는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온유함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젊었을 때의 모세라면 아무리 주인이 불러도 절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유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다음에는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거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불안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인정할지 과연 자신을 따를지 염려가 되었거든요.
당연히 걱정되었을 거예요.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같이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 숨겨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또다시 자기 민족에게 배신당하는 상처는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의 명령이라고 말해야 할지를 물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죠.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것이란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창조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이신 거죠.
이렇게 모세가 미디안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동안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 했던 애굽의 왕 바로가 죽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은 더 무거워졌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노동이 너무도 무겁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는 곧장 하나님께 전달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셨던 언약을 이루기로 결정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쩌다 생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세웠던 언약이 때가 차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기억하고 계시겠죠? 하나님은 영원 속에 사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고통도 기억하시겠죠?
그럼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전부 기억하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오늘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수인 자매님은 조카들에게 어떤 걸 배워주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때로는 같을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다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고 하시거나 더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때에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조카들을 만나면 모세의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자고 배워주고 싶어요.
네, 좋은 나눔 감사드려요. 이은혜 집사님은 어떠신가요?
저의 일생 동안에는 제가 생각하는 그 시간을 만나지 못하고 다음 세대로 그 일을 넘겨야 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꼭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선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배워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지켜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모세는 아마도 하나님과 자신의 시간이 어긋났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고 그 상황에 순응하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귀한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림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모든 힘이 빠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격려해 주세요. 우리의 생각에는 늦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가장 정확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힘드시죠? 하나님의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일하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들 중에 하나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벌 목사입니다. 우리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네. 완전히 이제 봄이 왔어요. 우리 또 봄의 꽃과 같은 두 분이 함께 나와 계시는데 너무나 저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부정 안 하시는군요. 자, 저는 그렇게 정리를 잘 못하거든요. 우리 예언자매나 미수자매님은 좀 어떻게 방이 좀 깨끗하고 정리가 잘 돼 있나요?
저도 잘 정리하지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잘 정리하고 관리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나중에 우리 미소자매님하고 우리 단합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저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마음 모아서 우리 신방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김미소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택한 자를 부르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조선 형제자매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찾고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세와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와 남조선 신자들이 마음을 합하여 모세와 같이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말렉과 같이 우리 한민족 위에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신방 공동체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적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북조선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나깨나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 신방예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3장 10절부터 17절 말씀, 고린도 전서 3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예언자매님, 미소자매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거룩한 삶을 사는 신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연약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작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잘난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미수자매님 읽어주실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시네요. 너무 무서운 말씀 같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내 삶이 더럽혀지지 않는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아주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창조된 그 완벽한 세상이 죄를 물들고 무너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죄로 인해 황폐해지기 시작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를 시작하고
맞아요.
또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죽이고 속이는 일이 많아졌어요. 결국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고요.
망가져버린 거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세상을 다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심을 통하여서 이 망가진 세상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의 사건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망가진 세상을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었잖아요.
네.
죄로 가득한 이 세상도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회복이 된 거룩한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또다시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 망가뜨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요, 무서운 말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당연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신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지키면서 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회복시켜주신 저의 삶을 또다시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요.
네.
신앙의 삶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살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생각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아, 생각을 관리해야 하는군요. 그러고 보면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삶도 거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망가지는 것 같고요.
어느 집은 깨끗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어느 집은 막 제 집 같습니다. 쑥대밭이 되어서 지저분한 그런 집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관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건데요. 우리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나는 곳은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가장 잘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아멘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한 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미래는 어떤 운명 같은 것이 있다 하고 그것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킬 만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우리 예언자매님이 너무나 잘 이야기해 줬어요. 생명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는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악과 사건이 왜 일어났나요?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손도 대지 마라 하셨는데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게 됐는데요. 당시 아담과 하와 시대는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 시대였잖아요.
네?
도대체 죽는다는 것이 뭘까? 다른 열매를 먹었을 때는 괜찮았으니까 이것도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 끊임없이 괜찮다는 생각을 넣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예 사회의 제도와 가치 그리고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 이젠 그래도 돼. 이 정도는 괜찮아. 보는 사람도 없잖아. 한 번만 해 라고 유혹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우리에게 넣는 게 사탄이군요.
와, 예언자매님은 너무 실제적으로 표현하시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옛날에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이었는데 요즘은 되는 게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된다, 저것도 된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마치 괜찮아가 복음처럼 들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괜찮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가장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실제적인 전투보다도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장소가 우리의 생각 속이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된다고 하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영이 육을 만나서 혼이 생긴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각, 마음 이러한 영역이라는 것이죠.
혼의 영역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역, 영적인 존재가 되느냐, 육적인 존재가 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군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세상의 교육,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의 학문 이런 것들을 혼에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을 집어넣는 방법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야기가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었군요.
그러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육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또 찬양의 가사를 담고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존재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이 사실 기억하시고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잘 관리해야 하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궁금하신가요?
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죄는 세 가지로 특정되는데,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 세 가지로 특정이 돼요.
아, 우리는 죄를 짓는데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다 말씀이군요.
네, 맞아요. 눈이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죄 짓는 것도 보이고 또 유혹되는 것도 보이고 그냥 막 다 보인다란 말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렇다면 보고 싶은 걸 전부 보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꺼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닫으라고 주신 거예요. 손으로 가릴 필요도 없어요. 뭐 별로 힘줄 것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내려옵니다.
우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냥 눈만 감으면 되는 거네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짓는 것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은혜의 눈꺼풀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한 거죠. 우리의 눈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그러한 눈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주신 눈으로 세상의 음란한 것을 보고 세상의 허탄한 것 보고 또 세상의 거짓된 화려함을 보고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네요.
아멘입니다. 이 눈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이란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신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하는데 보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참 약한 것 같아요. 죄다 싶으면 아무리 보고 싶어도 꾹 참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의식적으로 죄로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귀한 고백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관리라는 거죠. 내 눈을 관리해야 합니다. 참지 못하겠거든 눈을 감거나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요셉이 생각나네요. 요셉을 유혹하던 보디발의 아내를 피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의 모든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를 지으라고 과연 그것을 주셨을까?
아니요.
감사해요.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죄를 지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의 병기로 사용되도록 하고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의의 병기로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몸을 가지고 의의 병기로 쓰는 게 아니라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아멘.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도록 제 자신을 잘 돌봐야겠네요.
와, 좋은 다짐입니다. 우리 미소 장면이 응원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게 되면 결국은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전제품을 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다리미를 샀는데 설명서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편한 대로 사용했더니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아이고, 그랬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몸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고장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용도대로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에 하기 위해서 잘 관리해야 하는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입을 잘 관리해야 해요. 입을 잘 관리해야 거룩해진다라는 건데요. 뭔가 대단한 질을 깨닫는 것으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의 입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입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말 조심하라는 것이죠. 남조선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요.
네, 반대로 말 한마디로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혀에 대한 많은 교훈의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어요.
말에 대해 많은 교훈을 쏟아놓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저도 최근에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혀에 대한 교훈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배에 운전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운전대의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배가 앞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합니다. 이 작은 운전대가 큰 배의 전체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되면 이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그 방향을 조정하는 건 이 작은 운전대에 달려 있어요. 예언자매님 우리 야고보서 3장 4절의 말씀 읽어줄래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우리의 입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배의 운전대와 같다 말씀하시죠. 결국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이 내 미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5절의 말씀 미소자매님 읽어줄래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또 우리의 말은 불과 같다라고 합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전체를 다 태워버리기도 한다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말을 조심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거네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이라고 하는 건 순식간에 큰 산을 다 태워버릴 수 있잖아요. 말이 그런 불과 같다고 하니까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하던 말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살면서 말 한마디 실수하는 거 평생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 그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회복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육신의 상처는 회복되잖아요.
그렇죠.
육신이 아무리 큰 상처가 나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아물고 괜찮아지는데 가시처럼 박힌 말의 상처는 평생 빼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화가 난다고 던지는 그 많은 저주와 비난의 말들이 사실은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던지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칼을 던져서 상처가 나면 치료가 되지만 우리가 던지는 찌르는 말은 절대 치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절대 후회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저주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말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앞으로는 말하는 것에 더 조심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말하는 대로 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의 말을 자꾸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예언 자매님, 미수 자매님, 내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거나 깨달은 거 있으면 좀 나눠줄래요? 우리 예언자매님부터.
저는 오늘 말씀이 모든 게 다 저한테 이제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네.
저는 감사하네요.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사실 사탄에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빼앗기며 살지 않았나 싶어요. 나도 모르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나를 위한 것이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많이
아멘입니다.
했고요.
네.
내 눈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정말 붙잡고 사탄에게 놔주지 않고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예언자매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그 말씀이 저도 도전이 돼요. 저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멘. 우리 미소자매님.
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그 눈꺼풀이 있는 이유를 좀 네, 진짜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네,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작은 우리 몸의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고
네.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네. 걸 깨달은 것 같아요. 네, 악한 걸 안 보고 저희가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하는 거야라고 합리화.
네,
네. 자신을 합리화하죠 항상.
네,
근데
맞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맞아요. 선택할 수 있고 그런 걸 안 보려면 네, 눈을 감으면 되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앞으로 좀 더 나를 좀 더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구나 스스로 그런 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면 우리도 어디 갔을 때 깨끗하고 뭐 이렇게 정리가 잘 된데 들어가면 기분 좋잖아요.
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거하시는 성전에 들어오실 때 좋아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 주셔서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내 인생이 절망뿐이고 소망 하나 없는데 이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악한 자리에 가지도 않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에 눈이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말은 피하고 축복된 말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과 순례의 여정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여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속에서 성경 보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동안 들은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어서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청종할 때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공동체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방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방예배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 듣는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